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저 17세의 혼인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꼭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려고 사람들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 사람을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 일을 주시고 일을 함께 하시되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소를 비교하거나 혹은 그 일을 통해 주어지는 영향력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두고 무엇이라고 통칭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비전은 혹시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라서 믿음의 크기를 구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기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멋진 사람이 되기도 하고 별 가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껏 아주 쉽게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일중심도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일의 대소나 일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원 삶의 목적도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빚어가시고자 이 소위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성경에서는 오늘 이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 비전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21장을 가다가 37장으로 넘어온 이유는 신학과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때에 대부분 교인들이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생각이 참 많다는 걸 자주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창세기부터 레위기에 이르기,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표어로 정하거나 우리 교회 앞에 붙여놓고 슬로건으로 세워야 할 우리의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껏 말씀을 순차적으로 전달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부터 42장에 이르기까지는 소위 말하는 이 비전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기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우리 교회에 몸담고 있는 지체들이 가져야 하는 비전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 두 달여간에 걸쳐서 37장부터 42장에 이르기까지 참된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일반적으로 요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고 모범생의 이미지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릴 때부터 착실했고 남다른 비전을 품었고 그래서 그 비전을 따라 산 삶의 결과가 훌륭한 사람, 즉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그와 같이 살고 기도하며 비전을 품을 때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제껏 아마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길들을 쫓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관이 각자들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 나오는 위인들을 만날 때 한국식 위인전 읽기에 사고가 투여된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한국식 위인전 읽기에 사관은 어떤 사관이죠? 대체적으로 어릴 시절부터 떡잎부터 남달랐다. 그걸 가지고 전제를 시키고 출발하거든요. 대부분의 한국 위인전들은 어린 시절들이 미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글 읽기 문화가 성경을 읽는데도 아주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고 자기가 꾼 꿈을 잊지 않고 그것을 비전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 우리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도 본문에 적힌 대로 읽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나머지 성경이 말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비전과 우리가 가지게 되는 비전이 상충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럼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37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여러분 중근동에 이 당시에 17세 소년이라면요, 이 당시 평균 수명이 짧았으니까 17세는 이미 성인식을 치르고 난 이후가 됩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철이 없다거나 미숙한 나이가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 삶을 일구어 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아이였는가를 성경이 2절에서 가르치죠.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창세기 37장이 비전의 사람 요셉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사람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갑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자녀들을 키우시면 자식들 중에 한 명이 다른 아이들의 잘못을 계속 고자질한다. 집안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만약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상사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다. 난리가 나겠죠. 학교에서는요. 그런데 집안에 그런 형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문제가 되는데, 근데 본문에서 지금 누가 그랬다고요? 17세나 되는 이미 자기 인생의 주체자가 되어야 하는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뭔가 좀 형제들이 부족하다거나 잘못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잖아요. 그러지 않고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만 했다라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스라엘이 요셉 야곱이죠. 그를 위해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시다시피 요셉은 12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위에 10명의 아들이 날 때까지만 해도 야곱이 한 번도 그 아들들에게 채색옷을 입힌 적이 없다는 거죠. 요셉에게만 입혔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자기가 철이 없고 인지능력이 떨어질 때는 아버지가 입히는 옷을 입고 살 수 있어요. 그죠? 엄마 아빠가 주는 대로 옷을 입고 살다가, 그러나 한 17살 정도가 되면요, 설령 아버지가 자기에게만 채색옷을 지어서 준다 할지라도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도 형들처럼 똑같은 옷을 입고 함께 일하고 함께 지내겠습니다. 사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 옷을 입고 활보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형들이 심사가 틀어지는 걸 알면서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두는 겁니다. 4절이,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형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문에는 말할 수 없다, 샬롬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샬롬은 중근동 지방에서 일상적인 인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마음 때문에 형들이 그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사람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꿈 얘기가 5절부터 전개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형들이 단에 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다시 반복해서, 원래 원문 본문에는 세 번이나 보라 하는 이 히브리 단어 힘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 히브리 단어 힘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단어냐면요, 자신에게 주목하라, 지금 내 말을 너희들이 듣고 뭘 강조하는지 새겨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형들 단들이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건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그런 꿈을 꿨다라면 일반적으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용히 혹시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할 수 있겠지만 형들을 붙들고 주목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나한테 절했다. 이런 건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도무지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아이였다라는 걸 성경이 밝히고 지나가는 겁니다. 몇 살짜리가요? 17살입니다. 지금 17살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12절을 보면 한 줄 더 뜹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로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기 이게 한 줄 더 뜨는 건데 이건 이 본문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죠. 여러분 10명의 형들은 지금 광야에 가서 양들을 먹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뭘 하러 가죠? 형들을 도와주러 가는 게 아니라 형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자기 나름대로 고가표를 매겨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겠다. 정탐꾼 노릇 하러 가는 겁니다. 성경이 서두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고 있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요셉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셉이 같은 요셉입니까? 그럼 이쯤에서 한번 중간에 요셉이 왜 이런 인간이 되었는가? 왜 같은 형들 사이에서 이 관계가 왜 철저하게 뒤틀어졌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죠? 37장 3절에는 성경이 그 이유를 밝혀놓고 시작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아빠의 편에 대해 물론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한 것, 노예로 팔아버린 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요셉이 왜 이렇게 버릇없는 인간이 되었는가? 17세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자녀 교육의 원리가 결국에 나중에는요. 자녀들이 틈만 나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초래하게 되고요. 나아가 자녀들을 갈라놓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원리 중에 하나가 요셉을 이런 인간으로 만들었고 형제들 사이에서 분란의 문제를 만들게 되고 요셉을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 지경에 이르는데 그 시발점이 무엇이라고요? 편애라는 거죠. 사실은 야곱이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민감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자기가 하는 편애 때문에 나머지 10명의 형들의 심사가 뒤틀어져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 편애를 중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11명의 아들을 또 딸들을 부모답게 공평하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했는데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편애하는 자식을 이용해서 다른 아들들을 감시하는 역할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혹은 앞으로 다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부모들 아닙니까? 자식들이 불화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식들이 자녀들 형제들 사이에서 불화한다면 성경은 가장 큰 이유를 먼저 부모에게 찾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의 편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요. 옛날부터 우리의 말 이런 말이 있죠. 열 손가락 찔러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편애를 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 번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자식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자식을 부를 때 음성이 다 똑같습니까? 여러분이 더 좋아하는 자식을 부를 때에는 더 좋아하는 자식보다 마음이 떨어지는 자식을 부를 때하고 음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식이 알아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들을 부를 때 음성이 똑같은가? 우리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편애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곳에서 차이가 나면 그 음성을 듣는 아이들은 알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애의 문제는요. 내게 복수의 자식들이 있을 때 이 자녀들에게 쏟는 시간의 길이가 같은가 따져봐야 돼. 결국은 내가 편애하는 자식에게 시간이 더 가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정의를 했습니까? 사랑은 시간의 길이라고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말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바빠서 못 보고 또 바빠서 못 보고 어느 날 보면 아이가 어른이 되어버리거든요. 원래 갓난아이 때는 시간을 참 많이 투자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크면 서로들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시간은 주지 않는다. 일에만 바쁘다. 아이들은 알겠죠. 엄마 아빠가 자신을 더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의 법칙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의 길이와 깊이와 너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요청하시는 이 예배라든가 예물이라든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시간을 공평하게 나눠줘야 합니다. 내가 내 복수의 자녀들에게 시간을 공평하게 나누고 있는가? 누군가에게는 길고 누군가에게는 짧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짧게 시간을 주었던 아이에게 집중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쟤를 좋아해요. 아이들이 극복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극복이 안 된 거잖아요.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 정서에는 깊은 고립해져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내가 지니고 있는 물질을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가? 가령 예를 들면요. 큰아이 때는 돌 앨범을 만들어줬는데 둘째 아이는 사진 한 장이에요. 이게 재경호거든요. 제가 생각은 하고 고민은 엄청 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첫째 아이한테 앨범을 만들어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줄 기회가 있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줬는데 이게 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큰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는 시계를 사줬는데 둘째 아이가 학교 입학할 때는 볼펜을 한번 사줬다. 물론 오늘 이 시점에서 큰아이에게 이게 좋아서 사줄 수는 있지만 결국 나중에 들어가면 이 작은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편애가 되거든요. 똑같은 것으로 해주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형한테 해준 거 알거든요. 그런데 처진다. 결국 여러분, 편애라고 하는 것은요, 형제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경쟁심이죠. 형제들이 서로 도모하는데 지극히 큰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편애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들만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같이 유아 세례를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지체라고 생각했을 때 하민이가 유아가 세례를 받고 이 아이들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며 지도할 것을 고백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대답했거든요. 우리는 하민이와 유아 이외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아이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만 편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남의 집 아이들의 관계가 해쳐지지 않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들을 대하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남의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부모에게 이런 질문은 금물입니다. 자식 중에 누가 가장 예쁩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남의 자식이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듣는 데서 둘째가 첫째보다 훨씬 예쁘네? 그런 말 절대 금물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네가 훨씬 낫네? 아, 너 정말 똑똑하네? 그럴 수 있지만 형제들 중에 제가 제일 똑똑해 보이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습니다. 남의 자식이 이야기할 때에도 차등을 두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아이들 간의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계가 있는 인간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게 이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물론 여기 자녀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자식이 한 명 있는 분에게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과보호, 과사랑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독자를 주시고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모리아 산에서 바치게 하십니다. 내 핏줄 내 자식이지만 너와 나 이 관계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시키고 이 관계를 분명하게 해놓지 않으면 과보호로 자식을 망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이 나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라는 걸 이삭으로 하여금 먼저 고백받으시지 않습니까? 과보호나 과사랑에 대해서는 몇 번 설교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자식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편애하지 않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저 아이가 좀 모자라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은 저 아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저 자식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더 똑똑해 보이고 더 잘난 아이만 편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책임지지 못할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만들게 된다는 거죠. 대개 복수의 아들들이 있는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요즘은 조금 덜해졌지만 이전엔 다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들보다 둘째나 셋째 아들들이 훨씬 스마트하고 영리해요. 그 상황 파악이 빨라요. 훗날 사회학자들이 그 이유를 연구를 해보니까 부인이 보통 시집을 오잖아요. 시집을 와서 이 생전 처음 겪는 환경 속에서 지내다가 임신을 하고 10달 동안 긴장 상태 속에 살아요. 아이를 처음 가지고 아이를 낳는 두려움, 이 긴장 상태는 태아가 그대로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첫째들이 태어났을 때 이 첫째들이 기민하고 영리하고, 아니 오히려 예민하고 뭔가 좀 부족하고 무뚝뚝해요. 그런데 둘째부터는요 여자들이 훨씬 편해요. 이제 적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째, 셋째로 가면 훨씬 아이들이 밝고 상황 파악도 잘 되고 스마트하고 영리하대.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훨씬 관계가 좋은 둘째, 셋째 아들들을 좋아하기 마련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신 이유는 첫째는 그렇게 무언가 예민하고 무언가 더 발빠르게 자기 것을 추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요, 집안을 지키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과업들을 수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아이, 그 아이를 주목하고 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세워 두신다는 거죠. 결국 자식 사랑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만 바른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요셉이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그 인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잖아요. 사실 형들에게 죽을 뻔한 것이 벼랑 끝 아닙니까? 그런데 목숨은 구했죠. 그러나 노예로 팔려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편애의 결과는 이것이죠. 그런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자녀가 목숨을 잃거나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일은 당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 편의 결과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단절이나 형제들 간의 관계의 단절을 지금껏 보여주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37장 서두의 모습을 통해 한 번쯤 깊이 고민하고 지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야곱이 거두어 드리고 있는 이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지 않으려면 중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다시 비전이라는 주제로 돌아와 봅시다. 아까 꿈을 꾸었다고 했어요. 형들이 자기 단을 향해 절을 하고 꿈을 자랑하는 진의를 형들이 알고서는 뭐라고 했죠? 그러면 네가 우리 왕이 되고 우리가 너를 섬긴단 말이냐?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셉이 한 번도 아니라 또 꿈을 꾸죠. 그래서 9절, 10절에 그 꿈을 이제는 아버지에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해와 달, 별들이 있는데 아버지 해와 어머니 달이 결국은요 자기에게 절까지 한다라는 거죠. 이걸 자랑했다. 여러분, 이 꿈을 두고 사람들은 요셉처럼 비전을 가져라,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항상 이야기를 그렇게 연결해서 보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시듯 요셉은 꿈을 통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꿈이 화근이 되어서 타국의 노예로 팔려나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 꿈을 지니고 살면서 그 꿈을 향해 뛰어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건 창세기 42장이 밝혀놓았어요. 42장 7절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2장 7절입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37장에서 42장 이 시기까지 이르기까지 거의 15년 이상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37장에서 42장이 흐르는 이 가운데 요셉이 꿈을 기억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15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 꿈을 잊고 살다가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옛날에 꿈이 있었지 비로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왔고 흔히 생각하듯이 17세가 되었을 때 그 꿈 기억하고 그 꿈 자랑하고 그죠? 이집트에 팔려가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살았다? 아니요. 만약에 꿈을 향해서 요셉이 뛰어갔다라고 하면요,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을까요? 아니면 그 꿈과 정반대로 종살이, 옥살이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 정신병자가 되었을까요? 안 그랬겠을까요? 이 꿈에 사로잡혀 있었다면요. 그러나 성경은 잊어버렸다가 이제야 안 것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꿈의 이야기가 그렇다면 왜 창세기 37장 서두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분은 나중에 요셉을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걸 그에게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요셉은 그의 시작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왜 이런 순서를 하나님은 가져가시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먼저 요셉이 얼마나 철딱선이었고 이기적인 인생인지를 먼저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인 요셉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로 이미 확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들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치사하고 이기적인 인생이 누구라는 거죠?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기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독선적이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만을 알고 사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7장의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요셉을 빚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흔히들 모여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거든요. 그냥 사실 그건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전을 중요시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전, 그것은 무엇이죠? 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요셉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아이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요셉이 소망이 있어서 요셉에게 무슨 어떤 잘난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제일 못났기 때문에 제일 부족하기 때문에 제일 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셔서 그를 당신의 말씀에 걸맞는 인생으로 빚어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비전의 시작인 첫 부분의 말씀의 내용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나를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비전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혹은 남의 집 아이들에게 잘못 행한 말이나 행동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비전은 내가 세우고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에 민감하게 깨어 하나님 원하시는 뜻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비전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꿈이나 비전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고 성공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의 내일의 안전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께서만 보장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만 세우실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 매일매일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